제14장 재물과 직업 동역자 집회 12번째 시간 1948년 4월 19일 오전 6시 30분 장소 상해 합동로 견고한 헌신 교회에 드려짐 우리는 헌신의 관건 가운데 많은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헌신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약 우리의 헌신에 이 두 가지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헌신은 조만간에 견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헌신의 첫 번째 요소는 교회와 관계됩니다. 헌신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헌신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러한 헌신은 언제 바뀔지 언제 회수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헌신은 교회의 권위 아래서 행해져야 어떤 사람이 헌신한다고 말할지라도 자신을 교회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헌신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헌신, 재물과 직업을 만짐 헌신과 관계되는 두 번째 일은 그것이 언제나 재물과 직업을 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자신을 드리지 않는 헌신은 견고하지 않으며 또한 재물과 직업을 만지지 않는 헌신은 철저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재물과 직업은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만물, 만물과 금전의 관계 하나님은 금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요. 두 번째는 만물과 금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발로 밟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이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지만 그는 직접 하나님 자신께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직접 하나님 자신께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물에 대응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자신을 손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손상시키려 합니다. 만약 사탄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탈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손상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근원에서 만유를 만들어내시고 사탄은 금전을 통하여 만유를 하나로 통합시킴.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만물과 돈의 관계와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사탄은 만물을 얻으려고 하지만 만물의 각 항목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큰 만유를 손에 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 번거롭습니다. 만물은 소, 양, 나무, 돌 등을 포함합니다. 당신은 천만 마디의 말로도 만물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로부터 만물을 만들어내셨고 사탄은 만물을 정리하여 한 가지로 축소시킵니다. 이 한 가지가 바로 금전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통화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하나의 돌에 나무 토막을 더한 것을 둘 아닌 다른 것이라 말할 수 없고 하나의 의자와 탁자를 둘 아닌 다른 것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돈을 발명함으로써 만물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물을 정리하여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세상에 있는 숱한 항목은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만들어졌으나 이제 사탄은 숱한 항목의 만물을 돈을 통하여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만물은 돈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만유를 통합시키는 수단입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오직 돈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이사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보이라고 요청하신 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주머니에도 가이사가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금전은 사탄이 만든 것으로서 만물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물은 돈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땅값을 돈으로 계산해냅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달까지도 돈으로 계산할 것이고 태양 안의 수소까지도 돈으로 계산할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무엇이든지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살 수 있고 사람의 혼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재산 속에는 우양이 포함되고 사람도 포함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에게 사람의 혼이 팔 수 있는 어떤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에서부터 만물을 지으셨고 사탄은 만물을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사탄은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경배를 탈취함.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때 우리는 곧 만유를 얻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탄은 돈을 붙잡을 때 곧 만유를 얻습니다. 돈은 만능으로서 만물을 다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나 돌 혹은 다른 좋아하는 것들을 사는 데에는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능력이 되고 사람의 경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아니면 재물을 경배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주 가운데서의 쟁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만물의 이편에 있고 사탄에 대한 경배는 만물의 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맞은편이 바로 재물입니다. 왜 재물이 주님과 맞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재물만이 만유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탐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탐하는 것은 심지어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재물은 곧 우상입니다. 성경은 재물을 탐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같은 종류의 죄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후 만약 그가 재물을 분명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이 만약 집안에 목석 우상을 놓아두었다면 우리는 그가 침례를 받았다고 용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로 재물을 아직 분명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인도를 우상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곳의 우상들은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아프리까지, 과학자에서부터 가장 미신적인 사람까지 모두가 다 재물을 숭배합니다. 재물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대상입니다. 재물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 하나님은 우리를 얻고자 하시며 재물 역시 우리를 얻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 재물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간증을 지닐 수 없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양쪽을 붙잡으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왜 그처럼 심하게 젊은 관원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팔라고 요구하셨습니까? 그 청년은 매우 선했고 율법도 잘 지켰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회개했을 때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것도 원칙상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와서 제자들은 토지와 재물을 팔았으며 한 사람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원칙상 동일한 것입니다. 서신서에 와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바울의 말을 봅니다. 재물을 이길 때만이 영적 능력을 가짐. 교회의 역사 가운데 모라비안 교회는 가장 힘있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발기인인 친첸도르프는 자신의 가업을 전부 주님께 드렸습니다. 에바자매 역시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몇십 년 전 7명의 영국 사람이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캠브리지 칠거리라고 불렸습니다. 그 중에 스투투는 영국에서 크리켓 경기의 실력자였습니다. 그가 얻은 유산은 250만 파운드, 곧 120만 달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가 영국 영사관에 가서 중국에 가겠다고 말했을 때 영사는 그의 헌신에 충격을 받았으며 그의 요청을 감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난 후에도 스투트는 그의 유산 전부를 바치려는 자신의 결정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스투트를 크게 쓰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재물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재물의 능력을 이겨야 합니다. 만약 재물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면 영적인 능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재물의 능력은 재물이 얼마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것의 능력은 어쩌면 돈이 있는 사람에게서보다도 더 강할지 모릅니다. 일하는 것은 오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뿐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님. 이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지만 의로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물 자체가 바로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만큼 재물은 불의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본질상 불의한 것입니다. 그것의 성질은 하나님과 상관됩니다. 우리는 재물의 위치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의 돈을 벌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신분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인 우리가 여전히 인력 거꾼의 돈을 벌려고 한다면 액수가 1달러이든 2달러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형제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의 돈을 벌 수 없다면 형제의 돈을 버는 것은 어떠합니까? 당신은 태연하게 형제의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므로 돈에 관한 일은 누구나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 수 없고 오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할 뿐입니다. 직업에 관하여 수고하는 직업은 하나님의 명하신 바임. 두 번째 문제는 직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은 어떤 종류의 직업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신 것은 사람이 종일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갈라고 하셨고 아벨에게는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야곱은 다 목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은 동철장이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수고하는 직업입니다. 신약에서 사도들은 어부들이었고 바울은 장막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역시 수고하는 직업입니다. 바울은 일하는 사람이 삭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수고를 근거로 하는 직업은 돈을 버는 성분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한 직업은 가치를 증가시키고 높입니다. 이러한 직업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수고를 파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원래 만 마리의 소밖에 없었는데 내가 목양함으로 인해 만 천 마리가 되었다면 나의 수고로 인해 세상에 천 마리의 소가 불어난 것입니다. 원래는 한 단의 밀밖에 없었는데 내가 가서 경작함으로 인해 30배 혹은 100배로 늘어났다 합시다. 이것은 가치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내가 왜 돈을 얻습니까? 이는 내가 세상에 99단의 밀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재료를 집에 사가지고 와서 저녁에 꿰매어 다음날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가 번 돈은 꿰매는 수공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천을 다섯 피를 사들였다가 가격이 오를 때 다시 내다 팔아서 천 자체는 조금도 증가하지 않고 당신의 돈만 증가한다면 이러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치를 증진시키지 않는 모든 직업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만 돈에 있지 가치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직업을 거절함.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직업에 우리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수고를 통해 얻은 삭시라야 옳은 것입니다.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탄 앞에서 간증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손상시킵니다. 상과를 공부하던 두 학생이 더 이상 그 공부를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은 사람의 생각을 돈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재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가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직업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쓸모가 있습니다. 만약 한 무리의 사람이 돈으로부터 나오고 돈의 득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길을 얻으시게 됩니다. 당초 연대에 있던 형제들은 먼저 낮은 직업의 형제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직업은 다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직업은 단지 장사에만 관계되는데 성도들은 이러한 직업을 내려놓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동역자들의 안배는 절대적인 문제이며 형제들의 직업도 마땅히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동역자들은 지방을 고를 수 없으며 형제 자매들 또한 직업을 고를 수 없습니다. 사역에서 동역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직업에도 동역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깨끗한 돈만이 하나님을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필요는 너무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직업과 하나님의 간증은 관계가 있음. 장형제의 직업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정부와 정치에 너무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의 일은 정치와 관련되지 않습니다. 세관의 일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간증과 관계 있습니다. 여기에 큰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자신과 직업을 하나님께 드림. 우리의 안목은 넓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한면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운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면으로는 재물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우리로 돈 버는 일을 하게 해서 그분을 섬기게 하려는 뜻이 없으십니다. 나는 우리가 자신과 자신의 직업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장기적이고 평상적인 길, 가족을 돌보며 교회 안대를 받아들임. 교회가 부흥할 때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장기적인 방법과는 다릅니다. 부흥의 때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회의 안배를 따라야 합니다. 부흥의 때에 아나니아는 어떠한 재물도 자신을 위해서 보류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뭔가를 보류한 것은 거짓말이요 성령에게 득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서신서에서 믿는 이는 자기의 집안 사람들을 돌봐야 할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할 때에 한 것처럼 평상시에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흥의 때에는 내놓지 않으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적이고 장기적일 때에 우리는 자신의 집을 돌봐야 하고 특별히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가 장기적일 때에 재물을 처리하는 길은 부흥의 때에 재물을 처리하는 길과 다릅니다. 부흥의 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길에 있어서는 교회의 안배가 있어야 합니다. 초기의 교회들 가운데에는 안배가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활을 위해 떼어놓고 나머지는 유동자금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형제 자매들의 직업 또한 복음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고려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어떤 짐이 있을 때에는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무거운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성도들의 친척은 성도들 스스로가 먼저 돌봐야 합니다. 몸 전체가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 어떠하든지 우리의 직업은 반드시 수고에 의해 돈을 버는 것이어야 하며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돈을 버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이 받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돈을 남겨두는 것은 죄가 됩니다. 많이 받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돈을 남겨두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활을 더욱 졸라맴으로써 돈을 절약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줘본 사람만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의 증가는 곧 영자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절약하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며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사람의 마음에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면 온 중국을 점령할 것이고 심지어 동남아 전체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안배 아래서 사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동역자들 가운데 동역이 별로 없었고 형제 자매들의 직업에서도 동역이 없었으므로 양면 모두 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형제 자매들의 직업에서의 동역이 필요하고 동역자들의 사역에서도 동역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역이 견고하고 좋다면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형제 자매들도 우리의 참된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일찍 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그분을 볼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 100년, 200년 늦게 오신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했는지를 주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길을 곧게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번 집회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과 매우 관계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장사해서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대교회의 부흥의 간증. 위트니스리 형제님. 1942년 말에 이르러 나는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나아갈 길이 없음을 아주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외국인들을 통해서 중국에 온 지 이미 10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륙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0여 년 동안 복음 사역을 위해 구미의 돈이 쓰였는데 이러한 돈은 모두 연애 지역에 쓰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는 이가 됨으로써 부자가 되었는데 형제 자매들이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돈이 그들을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돈이 내륙에 들어갈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형제 자매들에게서 나가지 않는 한 실제적인 부흥이 있을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1942년 12월 13일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본래 생명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 했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관한 메시지를 이미 2, 3년 동안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내 메시지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갈 길이 없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나아가실 수 없는 것은 복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돈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지방에서 모 교파 안에 몇몇 돈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들의 예배당을 지었지만 빚재촉을 받아야 했고 이자만 늘려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연대의 몇 형제들은 1년 이상 직업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수 놓는 일을 하였는데 그것은 섬세한 수고를 요하는 데 비해 많은 돈을 벌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헌금하면은 들어오는 것이 얼마 없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헌금하면은 동역자 자매들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번의 헌금은 전과 크게 달랐습니다. 많은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그날의 헌금은 내가 전한 말씀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20일은 바로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찬송가 349장을 불렀는데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나아가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주일이 지나 27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더욱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집회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43년 1월 1일부터 휴가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곧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 형제는 병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했는데 주님은 그를 감동시키면서 그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는 주님께 저항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6,700명이 모두 모든 것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헌금을 작정한 사람도 있었고 주식을 헌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서북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3개월 반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100여일 동안 날마다 모였습니다. 하루는 내가 누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서북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거의 전체가 다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온 가족과 함께 재산을 가지고 이주하기 원했습니다. 나간 첫 무리의 사람들은 낮은 계층의 노동자와 농부였으며 두 번째 무리에는 보다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과 간호원, 의사, 그리고 자산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무리는 전도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첫 무리가 나갈 때 온 연대가 진동했습니다. 바깥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흥은 3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 우리는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안배해야 합니까? 형제 자매들의 마음은 다 비워졌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은 다 드려졌습니다. 어떤 이는 웃으면서 어떤 이는 울면서 그들의 소유를 내놓았습니다. 이틀 저녁에 걸쳐 우리는 한밤중까지 주님을 앙망하면서 의논하고 또 의논했습니다. 3월 14일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떡을 뗀 후 우리는 헌신한 이유로 마땅히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형제 자매들은 모두 이 부흥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감히 옷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만지면 주님은 곧 그에게 드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놓지 않으면 평강이 없고 내놓아야 평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업에 떨어지는 것은 옳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곧 형제 자매이므로 우리는 대략의 상황에 따라서 형제 자매가 경영하도록 분배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문을 닫았습니다. 밭은 교회에게 명의 이전을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나눌 수도 없었으므로 잠정적으로 원래의 주인 아래 두었습니다. 만약 돈을 쓸 필요가 있으면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한 것에는 나로 후회하게 하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에게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사탄이 모든 힘을 다해서 역사를 좌절시킨다는 것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형제 자매들 모두 시간과 재산을 포함하여 그들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는 새롭게 안배를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때 시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병으로 넘어지자 나는 사역에서 자신을 분리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 사람의 손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나는 되돌아보면서 그때 우리가 한 것이 참으로 주님의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직업을 가진 성도와 동역자 간의 동역.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면 우리의 재물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땅히 복음에 드려져야 하는 데 비해 어떤 사람은 직업에 드려져야 합니다. 여기에 양방면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표면상으로 당신이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지만 영적인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 모두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오직 이러한 동역이라야 철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 동역자들이 나가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부끄러움입니다. 또 한면으로 어떤 지방에 재물은 많지만 사역이 적다면 이것은 동역자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가 동역하여 나가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원칙을 본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것이고 우리의 동역 안에서 형제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만 원을 벌어서 혼자 만 원을 다 써버렸다면 교회가 당신을 정죄하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 자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 스스로 자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헌금을 되돌려달라 하고 다시는 헌금하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도로 가져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재물에 있어서 주님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됨. 워치만니 형제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돈을 드리고 그런 다음 주님에게서 다시 가져올 때 이 돈은 이전과 크게 다를 것입니다. 전에는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청지기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쓴다면 주님이 인용하신 비유처럼 분명 우리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고 주님께 고발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 수준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최선을 다해 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은 넓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각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말이 다른 사람의 생각 안에서는 다르게 이해됩니다. 가령 내가 당신을 식사에 초대한다고 말한다 합시다. 북방 사람은 큰 만두를 먹으리라고 생각하고 서방 사람은 빵을 먹으리라고 생각하며 남방 사람은 쌀밥을 먹으리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옥수수를 먹으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의 필요를 말할 때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과 다른 반응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필요에 대해 들을 때 땅을 조금 적게 사고 건물을 조금 작게 지으면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심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지 않은 사람은 대강대강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 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보아야 합니다. 일단 재물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넓혀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재물을 섬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까닭은 돈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많은 일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마치 복음은 물병에 담긴 물과 같고 돈은 병마개와 같습니다. 당신의 돈이 나가지 않으면 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돈이 나가지 않으면 합당한 인간 생활조차 할 수 없습니다. 눈꺼풀이 열려야 볼 수 있듯이 돈이 나가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많은 형제들이 다른 지방의 형제들보다 금전상 좀 더 낫다는 것을 압니다. 외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수가 적을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이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수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들에게 우리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행에 있어서 어떻게 안배해야 합당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까? 혹은 단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 도움을 얻는 반면 어떤 자들은 자신이 직접 주님을 앙망합니다. 지금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몸에 지체된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상을 잃어버릴지라도 한두 형제를 일어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역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장래에 있을 개인적인 상의 득실은 잊어버리십시오. 교회는 일시적인 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더욱 많은 청지기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다면 형제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런 다음 금전을 드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먼저 당신 자신이고 그 다음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이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을 내맡긴 사실만을 주의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돈을 위해 있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내맡기도록 돕기 위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을 내맡기지 않았다면 그로부터 몇 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돈은 차라리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돈은 주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돈을 드리는 것은 그가 먼저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이 오면 그의 소유도 함께 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일반적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드리기를 원치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드리고 나 또한 자신을 드리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서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오늘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같은 위치에 서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봉사합니다. 모두가 동등한 사람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해의 형제자매들이 모두 이 실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한 결과 약간 헌금이 늘어나는 데 불과할 뿐 5일이 지나면 다시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숙한 일입니다. 만약 형제 자매들을 이 실행 안으로 이끌 수 있다면 많은 엄청난 일들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심한 대가를 치르며 함께 동역함. 과거 많은 해 동안 우리 모두는 다루심을 견뎠고 희생을 치렀으며 어려움을 감당했고 대가도 치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엄숙한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이러한 심한 대가를 치름으로써만이 굉장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동역자들만 처리받고 직장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처리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없으십니다. 동역자들의 동역이 쉽지 않으며 직장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동역 또한 쉽지 않습니다. 두세 명의 형제가 함께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모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그것을 한다고 말하지만 끝에는 항상 주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드려진다면 일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본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또한 사람의 동역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천을 산출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은 만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만일 직업에 있어서 주님께 신실하고 또 함께 동역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중심과 입장과 목표가 있을 때 주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동역 안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동역자들이 동역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 자신의 고립적인 일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이 있게 되면 개인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직장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나 자신으로 말한다면 나는 정말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볼 때 주님은 그분의 사역을 갖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번거로움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러한 시작을 가져야 합니다. 동역자들과 책임 형제들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독립적으로 일한다면 자신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길이 있으려면 반드시 동역이 있어야 합니다. 동역 안에서 우리는 번거로움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출구를 얻으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나흘밤 동안 내 말은 마치 열린 수도꼭지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고 틀어놓고는 다시 잠글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이 물이 우리를 얼마나 멀리 데려갈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이 네 가지를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은 40가지 제목에 관해 전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1942년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길을 가지시도록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우리는 매번 뭔가가 막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뭔가 때문에 우리는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그만 테두리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더 큰 테두리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